자,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가 일어나셔서 로마서 3장 21, 22절을 우리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먹이고 또 세우고 함께 나누고자 할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저희 마음속에 이것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깊이 심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고요. 예. 우리가 지금 로마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다 같이 로마서 그 1장 부분을 조금 일단 펴 놓으시기를 좀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부분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1장을 펴 놓으시고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를 짓고 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참, 짐승과 다른 것은 죄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이 죄의식이라는 것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두 마리가 있는데, 개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다가 잠시 떨어뜨렸을 때, 그 옆에 있던 개가 그것을 확 낚아채 가서, 도망가서 그 고깃덩어리를 먹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훔쳐간 고깃덩어리를 먹고 나서 그 개가 죄의식이 생겨서 야, 이건 도저히 내가 할수 없는 짓을 했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남의 것을 형제의 이 고깃덩어리를 내가 이렇게 도둑질할 수가 있었을까? 이러면서 자괴감에 빠져서 죄의식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더라.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에겐 죄의식이 없어요. 짐승은 그냥 본능에 따라서 일단 자기가 뺏어서 먹으면은 그럼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밟고 눌러서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취하면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겐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사람에게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도 이런 여러 저등 단계의 짐승으로부터 이렇게 진화해 온 존재라면 사실 사람도 이런 죄의식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또 하나님다워야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유독 하나님다운 그 성품이 있어서 그래서 죄의식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인간이 다 죄를 짓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지금 펴놓으신 1장에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곧 29절에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 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자, 여기 지금 몇몇 가지 인간이 범하는 그러한 죄들의 목록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죄들의 이 목록 중에서 몇 개나 피해갈 수 있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각자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는 이유,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의식을 갖고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이 로마서 1장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다. 28절에 보시니까 지금 읽은 29절 방금 위에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의 목록을 지금 29절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합당하지 못한 일들, 즉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28절이 말씀하기를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그 안에 두기를 싫어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어릴 때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환경이 불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영철이니 뭐 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릴 때 참 불우하게 자랐기 때문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다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크면서 아니면 뭐 집을 뛰쳐나와서 사회에서 온갖 천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는 부모가 다 있었어도 가정교육을 어릴 때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도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것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고 못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계신 걸 아는데, 알지만 그래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해도 교회에 한 번도 안 나가봐도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나 한 번이라도 나가봐야, 전도지라도 한 장 받아봐야 하나님 계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바깥에 심어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내적인 증거가 있고 또 외적인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 죄를 짓고 죄의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어떤 증거가 없어도 직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때로는 그 직관이 눈으로 본 사실보다 더 정확할 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그런 기능으로서 사람이 양심이 있고 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인간이 압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도 이제 저희 아버님과 이제 말씀을 나누는 과정 중에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탈북자들, 그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탈출한 그 탈북자들을 이렇게 이제 인솔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산업 시설들을 이렇게 시찰하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이제 하시는데 그 탈북자들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강에서 이제 그 대동강이라 그랬습니까? 저는 이 말을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그 이야기가 대충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제 대동강 쪽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강이 이제 얼어 있는 그런 강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지도원 동지가 이제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신 그 하늘, 그렇죠? 이 하늘이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참 우리가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 듣고 있던 그 어떤 다른 사람들 중에서 아니 그 김일성 동지께서 김정일 동지께서 이 화창한 날씨를 주셨다고 해야지 어떻게 그 하늘이 화창한 날씨를 주셨다고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속에서 수근수근 되고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그러다가 막 이제 이 김일성 동지를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박수를 치다 말고 갑자기 그 이 강 바닥이 얼음이 확 깨지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빠지는 순간에 사람들이 누굴 불렀을까요? 김일성 동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김일성 동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 중에 몇몇이 이제 그 큰 징계를 받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탈북자들에게 들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저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 60년 이상을 하나님을 그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몰아내려고 그렇게 정말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참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심성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는 사실 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란 없어 이런 마음을 주입해 주기 이전에 그러한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강요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릴 때에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누군가가 그 초월적인 존재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없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직관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적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외적 증거는 뭐냐? 여기 보니까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여졌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계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일컬어서 시간과 공간 이렇게 시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공, 우주를 시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공이라는 말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 이것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순간에 시간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것을 잘 보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외의 시간을 어떻게 달리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과거도 하나의 시간이고 현재도 하나의 시간이고 미래도 하나의 시간인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완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God the Father, 아버지가 계시고 God the Son,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God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지금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오, 아들도 하나님이시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러면 완전한 삼위일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과거도 시간이요, 현재도 시간이요, 미래도 시간이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한 시간이 되지 않듯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속성을 시간이 좀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를 시간과 공간이라 그랬습니다. 공간 또한 어떻습니까?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어야만 공간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공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면이 됩니다. 그 중에 두 개가 빠져버리면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과 공간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신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이것이 지금 만물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면 피카소라는 사람의 개성과 특징이 그 그림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차르트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베토벤의 음악과 색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모든 이 작품들 속에 묻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그렇고 또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신격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혼과 몸과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눈으로 잠시나마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몸의 세 부분 중에서 우리 인간의 이 육체,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 본질이 혼이듯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아신다 했듯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등불이다 이렇게 등잔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지금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곳이 지금 우리의 인간의 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성막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 그 성막의 구조 또한 맨 가장자리에 지붕이 없이 담벼락처럼 둘러치는 그러한 텐트가 하나 있었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쪽에 지붕이 덮인 또 하나의 텐트가 작은 텐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이 밖에서 볼 때는 하나처럼 보였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지점인 성소가 있었고 더 은밀한 곳에 가장 은밀한 곳에 3분의 1 지점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 법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에 긍휼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성소라는 곳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이 영과 혼과 몸 중에서 우리의 영이 가장 은밀한 곳에 있으면서 지성소와 같아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경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개혁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님께 한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in spirit 영 안에서 그러니까 영으로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경배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몸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경배해야 한다. 영 안에서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교도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은 몸으로 자꾸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자해를 한다든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춤을 춘다든가 날이 시퍼렇게선 작두 위에 서서 춤을 춘다든가 뭔가 방울과 무슨 부채를 가지고 뭔가 흔든다든가 이런 어떤 몸의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이 혼적인 어떤 이 감정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북을 치고 둥둥둥둥둥둥둥둥 치고 또 뭐 이 목탁을 두드리고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인간의 그 혼의 작용, 혼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 할 때에도 그러한 이교적인 그런 습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2시간, 3시간 동안을 성령이 오셨네를 박수를 치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똑같은 노래를 계속 북을 치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만트라 효과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될 때 그 혼이 나가는 것입니다. 넋이 나가는 것입니다. 혼이 나갈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동적이 될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인간을 피동적인 상태, 수동적인 상태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혼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나가려고 하고 혼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르게 하나님께 나가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영 안에서. 그렇죠? 우리의 지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즉 시간과 공간과 또 가장 중요한 인간과 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성소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격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격을 창세 이후로 인간들에게 보여주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별들과 별들의 그 오묘한 것들,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이러한 우주, 그리고 또 이 우주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이 인간의 뇌,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 그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그 DNA와 이런 모든 것들의 복잡한 구조들, 이런 정말 신묘막측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발생했다. 우연히 발생했다. 뭔가 처음에 에너지 덩어리가 압축되어 있다가 뻥 터지면서 이것이 분산되면서 식어가면서 이것이 돌덩어리가 되고 돌덩어리에 이 어떤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생명체가 이제 있게 되고 아미노산이 합성되고 그러면서 뭐 이게 이제 생명체가 점점 발전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의 형태대로 물론 이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형태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담아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담아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의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깨달아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변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라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인데 왜 죄를 짓냐? 교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왜 믿지 않냐? 하나님 몰라서 안 믿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 아는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 하나님 계신 거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인간의 내적으로도 증거를 주셨고 외적으로도 증거를 주셔서 그 증거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모든 사람들이 핑계를 댈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이 하나님께 이 이제 이 하나님이 이제 왜 이 모든 것을 뭐 하려고 창조하셨냐 이 창조의 목적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이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 이제 제가 찾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저희 주보에도 매일 이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과 신격을 담아서 창조하셨을 때 왜 그렇게 하셨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또한 그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인간이 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참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사는 것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이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여러 가지 것으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즉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그렇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존재로 회복될 것인가. 그 출발점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제 아까 우리 장 집사님께서도 오전에 이제 작년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아까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애초에 이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인간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여기 성경에 봤더니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여기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계신 거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복 주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 계신가 보구나. 하나님 계신 거 맞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회복되고 싶을 때 그냥 하나님 계신 거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라는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사실 모든 인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 불법들이, 즉 인간의 그 죄들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해도 지금 우리의 죄들이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대의 문제는 지금 이러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가운데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사장님이 사리 분별에 대단히 밝은 분이고 대단히 엄격한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장님은 또한 참 너그러운 분이셨습니다. 사랑이 많고 너그러운 분이셨습니다. 이 사장님에게 고용된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자금을 다 관리하는 참 큰 신임을 얻어서 엄청난 회사 돈의 그 자금, 그 회사 돈을 다 혼자서 관리하는 그러한 이제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보수도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직원에게 갑자기 다른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던 이 직원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평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평생 직원이고 저 사람은 왜 평생 사장이어야만 할까? 저 사람은 왜 매일 나한테 명령만 내리고 나는 왜저 사람에게 항상 복종만 해야 할까?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사장님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했는데 이게 참 내가 착취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회사 일에 열정이 식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 회사 돈을 조금씩 이제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자기 통장으로 몰래 입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금액이 이제 점점 수법이 대담해지면서 점점 큰 금액을 횡령하면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제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떤 8급 공무원입니까? 8급 공무원 한 사람이 한 100억 원을 정도를 이상을 지금 횡령했다. 뭐 이런 그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마어마한 회사 돈을 횡령하고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외국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신분을 다 세탁하고 그래서 이제 돈을 흥청망청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쾌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이 쾌락을 추구할 때 돈은 쉽게 바닥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가 타락한 삶을 살게 될때 몸은 쉽게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술과 마약에 찌들었습니다. 덜덜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행인들에게 소주 한병 값을 구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이제 곰팡이 쓴빵한 조각을 찾아내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너그러운 사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풍족한 그러한 월급을 받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로 시간을 거슬러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 사장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직원이 자기 행위를 회개하고 사장님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내일 당장 그 사장님께 가서 출근하면서 그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사 일을 바로 하고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자신이 횡령했던 그 돈,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그 부분을 변상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횡령한 돈이 먼저 변상이 되어야 하고, 또 사장님의 용서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사람이 다시 복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횡령했던 이 어마어마한 회사 돈을 배상해야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에 해결해야 할그 문제와 지금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너그러운 사장님이 이제 마음속에 이 직원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사장님은 엄격하고 참으로 참 사리분별이 명확한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님은 또 너그러운 분이셔서 이 직원을 용서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사장님은 애초부터 이 직원을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돈 벌어주는 기계, 돈을 벌어주는 그 기계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직원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돈을 변상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원이 이 횡령한 거액의 회사 돈을 변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은 평생을 죽도록 일을 해서 그 월급에서 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가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갚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유야무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갚아줘야 하는데 이 직원이 직접 갚든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그 딜레마를 보여주는 이 성경 구절이 오늘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로마서 3장의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과 연관이 되느냐? 이 직원이 횡령했던 이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어서 이 직원이 남은 평생을 가족까지 다 동원해서 일을 해서 갚아 나간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 즉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우리 인류 전체를 대표하죠. 이 첫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짓게 되었습니다. 죄의 빚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존재로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 여러 가지 탐심과 거짓말하는 것과 수군수군대는 것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공의, 이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훼손시켰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일개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킨 죄, 이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이렇게 엄청난 죄의 빚을 진 인간에게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이 이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이 직원이 남은 평생 동안을 월급을 받아서 그 빚을 제거하는, 빚을 갚아나가는 문제와 비슷합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럼 죄를 지을 때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돈으로 산산해서 5,000만 원, 1억 원, 10조 원, 1,000조 원 이렇게 쌓여갈 때 대부분의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면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착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리얼한 표현으로 까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이만큼 여기 있으면은 내 착한 행위로서 그 죄를 갚아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 무거운 물건 들고 가는 할머니의 짐을 한번 들어줬을 때 내가 지은 죄의 100만 원 어치가 갚아지겠지. 내가 누군가 고아원에 가서 내가 목욕도 시켜주고 뭔가 열심히 그런 것을 했을 때 천만 원의 빚이 죄의 빚이 갚아지겠지 이러면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라, 이거 해라, 하지 마라 하신 그 수많은 그런 율법의 항목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완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지금 이 죄의 빚이 이렇게 다 갚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직원이 진 빚 자체가 자신이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손상된 그 의의를 우리가 회복시킬 수가 없는데 이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죄를 안 짓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이 죄를 알게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죄를 안 짓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예와 연관시켜서 이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의 다시 받는 그 월급을 통해서는 우리가 탕진한 그 빚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다는 데 인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대신 그 죄의 빚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너그러운 사장님이 이 직원을 단순히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으로 생각했기에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빚을, 횡령한 돈의 액수를 대신 갚아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신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단순히 하나님 계신 것만 인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횡령했던 그 빚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스스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갚아주시고자 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의 그 모든 죄의 빚을 하나님이 직접 담당하시고 직접 갚는 그 일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실, 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구나. 이 사장님이 내 대신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갚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은 더 이상 빚이 없는 것으로 처리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이 율법 밖에 있는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그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으로선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고 사실상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옵션이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 그것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냐면 율법 밖에 있는 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서 얻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일을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일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바로 그 은혜, 은혜에 의한 의, 이것을 바로 율법 밖에 있는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믿기로 대부분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율법 밖에 있는 의,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을 덧입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구원받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지은 죄의 빚을 내 어떤 착한 행위로서 그것을 갚아나갈 수 있다고 믿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겠나,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좀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봉사도 하고 무슨 뭐 차량 안내위원이라도 좀 하고 식사 봉사라도 좀 하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내가 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월급, 여러분이 다시 받게 되는 그 월급 몇 푼 가지고 여러분이 지은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상시킨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킨 거예요. 그것은 일개 피조물이 착한 일 몇 번 한다고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피값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피값이, 하나님의 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피값은 얼마의 가치를 지닌 것입니까? 그것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사시죠? 하나님 무한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값은 영원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오직 그 피, 하나님의 피로서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 죄의 빚, 그것을 다 갚고도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밖에 있는 의, 우리가 지켜서, 뭔가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러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놓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의의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든 자에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영철이나 조두순 이런 사람들은 쳐 죽일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그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조건만 딱 주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보니까 나는 100점이 못 되는구나. 나는 여전히 흠이 있구나. 100점이 안 되면 다 똑같습니다. 100점이 안 되면 0점이든지 50점이든지 99점이든지 100점이 안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 율법의 의, 율법을 지키는 의, 착한 일을 행하는 의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덧입혀주시는 의, 율법 밖에 있는 의, 오직 그 의를 덧입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